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참으로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때에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나의 목자이신데,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류병 앓던 여리처럼 오랜 시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녀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녀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형제 등을 두드려주고 자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선순환이 있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홍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영적 아비로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신 귀한 이삼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눈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을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넘치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지 않습니까? 네, 주니어 청년 공동체는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만났던 우리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봤죠. 근데 어느새 커가지고 네, 성인이 돼서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진장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뜻깊은 오늘 새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니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한 주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청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굳은 살이 배겨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섬기지만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는 그런 가슴보다는 그저 익숙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 당연히 나와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니까 어떤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지하게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익숙하고 이런 귀한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한다면 가슴 뛰는 것보다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본문이 바로 이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덫에 빠져서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 자신들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절정에 이르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도 내쫓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것마저도 다 능히 이루어내시는 이 영광의 왕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작은 회당에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은 지금처럼 이 예배당에서 한 곳을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뺑 둘러서 얼굴을 마주보는 구조였죠. 그 중앙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 평생 동네에서 이 나무와 돌을 깎듯이 이 목수의 역할을 했던 청년 예수가 강론하는 자리에 딱 서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듣고 놀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권위와 그 눌림과 자신들을 막 뒤흔드는 무언가가 느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된 의미는 단순히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정말 놀랍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강한 타격을 받아서 정신이 넋이 나갈 정도의 상태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권위 있는 말씀에 그야말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것을 그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어떤 경악과 이 놀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정, 그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내 자신이 꺾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놀람은 오히려 곧바로 우리의 의심과 교만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며 무엇을 했고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공부했는지 다 아는데, 이 지혜는 도대체 뭐지? 소문은 들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게 이게 진짠가? 정말 뭔가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입술로는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닫힌 마음은 곧바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 우리랑 똑같이 평범했던 사람인데, 그냥 비천한 존재인데, 뭐 하나 스펙이라고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러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뻔히 아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결코 하늘로부터 이러한 능력이 왔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된다 하고 딱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관계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어떤 거리가 조금 있으면, 좀 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해야 될 때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밀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집에서는 무시당하기 쉬운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저희 가정 말고요, 저희 누나 만나면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만난 성도님들이 불쌍하다. 찐 남매죠. 이처럼 친족 간에 가까운 관계 안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사무엘인 거고, 저희 누나 앞에서는 그냥 남동생인 거고,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친구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좀 안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는 반드시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야만 합니다. 남자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한 관계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꼬집는 아주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한 이 역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처녀가 임신하에 낳은 부끄러운 자식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평생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을 뿐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목수라고 부릅니다. 당시 갈릴리의 이 목수는 실내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막 음악 들으면서 내가 그때그때 만들고 싶은 예쁘고 멋진 가구를 만드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상처가 나면서 막노동, 거친 막노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목수였던 주제에 그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불과한데 어디서 감히 랍비 행세를 행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경멸하는 겁니다. 누가 좀 바른 말을 하니까, 누가 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새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땀을 흘리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인데,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빗대어 조롱한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불쾌하고요. 혐오스럽게 여기며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죠? 아주 강한 군대를 몰아줄, 로마 군대를 몰아내줄 화려하고 힘있는 왕,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힘있는 능력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던 것이죠?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하고 자신과 별발 다를 것 없는, 어쩌면 자기보다 더 못한 것 같은 목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내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멀리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는 원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찾고 또 찾습니다. 당장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거나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시지 않거나 어떤 뭐 요술램프와 같은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고 고난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허락만 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상처를 받았다, 실망했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실족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듯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조금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선한 일,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야, 너 참 잘 컸다. 내가 예전에 봤던 너가 아니다. 야, 너무 많이 성장했다.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환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복고시 합격하거나 어떤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플랜카드를 막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렸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걸렸는데 막 축제를 벌여도 모자란데 막 이 동네의 자랑이다, 뭐 시의 자랑, 도의 자랑이다 막 이러면서 해야 돼도 불가한데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키워준 고향 사람들이 어떤 싸늘한 조롱의 이 멸시의 눈빛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안타까운 장면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이 말씀을 보고 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사람들이 좀 믿어줘야 기분이 좋아져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졌구나, 아, 그럴 만한 기분이 안 드셨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표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급한 어떤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저 팔짱만 끼고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기적을 베푸는 것, 도리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말처럼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오늘따라 좀 반응이 좀 시원찮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구원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두고도 자신들의 어떤 얄팍한 자존심, 고정관념,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 내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뒤돌아서는 이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을 넘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쓰인 이 불신앙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이 죄악된 완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막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부족한데 자신들의 앞에 생명수가 막 부어지기 직전인데 스스로 마음의 우산을 딱 펴고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난 단 한 방울도 맞지 않을 거야. 당신과 같은 사람이 주는 거 내가 맞지 않을 거야 라고 절대로 젖지 않겠다라는 절대로 내가 그것을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무서운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열두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이 변화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입술로만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벌어진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서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막 부르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한옥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막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는데 정작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은 거부하는 이 시대의 모습,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엎드림만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온 틀 안에 예수님을 자꾸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나를 변화시켜 보시죠. 오늘도 어떻게 설교 하나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시진 않으시죠?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러다가 익숙함이라는 버튼이 딱 눌려지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어느새 내가 예배를 정하고 내가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아는데 내가 예전에 사역해봐서 아는데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스타일은 내 취향이 아니야. 아 오늘 설교는 좀 별로야. 신앙생활은 이 정도만 적당히 선을 지켜야 돼. 너무 교회를 깊이 알려고 하지 마. 오늘은 사역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내게 지금은 이게 중요해서 지금은 내가 이런 시즌이라 못해. 이런 영적인 교만함과 매너리즘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다며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너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많이 예배를 드려봤다고 설교를 많이 들어봤다고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것,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 안다고 착각했던 이 신앙의 껍데기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오늘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곁에 가까이 오셨고 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다시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 모른 채 하려고 해도 우리 앞에 어느새 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뽑아내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겸손한 사랑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들 수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반응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며 돌이키시는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절박하게 붙잡고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 안다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나에게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부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스스로 가난하고 파산한 자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늘 24시간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찾아오실 겁니다.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반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가슴이 뛰어지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익숙함에 빠져서 은혜를 갈망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교만해져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어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되어지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